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오늘 유명한 내용이죠. 오병이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말씀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말씀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각각 조금씩 목적을 다르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고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요. 1절부터 보면 크게 보자면 장면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장면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처음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떡을 먹게 되는 사람들인데 큰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됐겠죠. 5,000명이 먹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라도 표적을 보았으면 따라갔겠죠. 표적이 없어서 문제죠. 뭐 표적이 있는데 따라가는 것 자체가 큰 죄거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표적은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것은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던 그런 표적들이 있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을 보려고 나를 찾아오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나 이렇게 좋게 여기시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큰 무리도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는 간절함이 있거나 또 간절한 소망이 있어 나오긴 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래서 이 장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따라 나왔던 큰 무리,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까? 이 제자들도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답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는 표적을 보았으니까 따라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도 그냥 100% 완전히 표적 때문만, 그것 때문만 예수님을 따라간 건 아니었겠죠. 제자들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여하튼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하는 장면은 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밑으로에서 쭉큰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사건이, 상황이 출발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사건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불행하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은 처음에 오는 것을 보셨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중간에 보시면 제자 중한 사람인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설명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결국 5천 개다 먹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는 것은 그만두고, 표적은 그만두고 아예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자 중한 사람 빌립에게 얘기하셨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점수로 치자면 43점짜리 점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낙제입니다. 낙제.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겠어요? 왜 물어보셨겠어요? 다 계획이 있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배고픈 거, 먹을 게 없는 거, 돈을 줘도 떡을 사러 사갖고 올 곳이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제자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그 멍청한 제자들도 다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누가 봐도 떡살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미어 터지고. 근데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대로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하다 못해. 예수님, 떡이 없는 건 알겠는데 제 눈에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 여튼 이야기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야지 되는데, 전혀 믿음과 관련된 대답도 아니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는 그런 대답도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를 잘 보세요. 9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안드레가 갖고 나와서는 주님께서는 여기 5,000명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고작 요거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말 했던 대답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대답만 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 근데 그들이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넘어간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현실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만 굶주린 게 아니라 5,000명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할 때 5,000명이 어떻게 되는 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5,000명, 조금 이따 떡을 주실 대상도 5,000명입니다. 그래서 5,000명 중에 투표해서 장로를 뽑든지,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몇 사람 대표를 뽑아와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떻네, 이렇게 5,000명에게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어요. 결국 사건은 5,000명이 먹는 사건인데 전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염두에 두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현실 속에 제자들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굶주림이 있다는 이 상황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먹을 게 없네? 배가 고픈데? 사실은 이걸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걸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답하시고 제자들과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의 상황을 이제 종결 지으세요.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하셨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도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큰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만 보이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미 여지껏 충분히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나 주님이신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가나온 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온 잔치 다 기억하시죠? 그거 다 제자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사람들은 드글드글 많은데 먹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마셔야 될 포도주는 똑하니 떨어지고 없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비어있고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포도주를 어떻게 갖고 올 방법이 없는데 사가지고 올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포도주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내가 무언가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실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도 어떠하냐? 지금도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포도주를 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번에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지난번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만드셨는데 지금은 떡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 떡을 만들 뭐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좀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께서 좀 지난번처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린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만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것, 과거의 표적을 보았던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 누렸던 은혜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그냥 다 흘려버려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야, 이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뭐 그렇게 가정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걸 송구하지만 우리가 저도 이제 재수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가 조금 있으면 고3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갖고 있던 실력보다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집에 와서 시험을 채점해봤는데 내가 채점했던 것보다 실제 나온 점수는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 은혜라고 해야지 되나요? 여튼 이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또 있냐면 주님, 제 아들이 저처럼 재수를 합니다. 그냥 한 번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갖고 있던 실력보다 좀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그것만으로도 모자랄 것 같으면 지가 원래 받았던 성적, 받아야 될 성적보다 점수가 좀 더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좀 송구해요. 너 하나 받은 은혜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알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잘 해결됐던 그런 경험들도 다 있습니다. 이미 받아 누렸던 은혜를 잘 생각해보고 지금도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또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잘 생각해보시고 그것이 부족한 그것만 있는가 내 옆에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한가 주님을 잘 바라보시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았었나 그것도 또한 잘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망 품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크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것에만 휘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앞에 내가 갖고 있는 현실보다 더 가장 가까이에 주님께서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또 주님을 보았음에도 전혀 믿음과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며 또 이미 과거에 허락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들도 기억하며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더 믿음 갖고 소망 품을 수 있는 귀한 근거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